오케이.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기상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상 8장. 예, 저희가 늘 해오던 대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사무엘기상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전체를 다 같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사무엘기상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삼으니 이제 그의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재판관이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옆으로 돌이켜 이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였을 때에 그 일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주께 기도하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희를 또 먹여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사사 시대 말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제 사사를 재판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이제 저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사는 이제 대단히 좀 이제 오래된 말이고 이거 이해하는 사람이 이제 현대인들 중에서 많지 않아서 아마 재판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쨌든 뭐 사사가 더 이제 좀 익숙하신 분이 더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 말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드리시는 때까지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제 땅들이 다 분배되었고, 그리고 그 시기 동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후에 재판관들, 이제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때에 와서 사무엘은 이제 대언자이면서 또 이제 사사라고 볼 수 있는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께 가기 얼마 직전에 이제 그를 대신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이제 재판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아들들은 훌륭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대단히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부패했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 대언자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는 지금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들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를 사무엘은 흔쾌히 승낙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요구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사무엘은 잘 알았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이제 들어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여러분이 성경에서 종종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비록 부모가 볼 때 옳지 않은 것이라도 자꾸 요구하면 그래 한번 해봐라 해보면서 네가 잘못된 걸 깨달아라 이렇게 이제 할 때가 있죠. 하나님도 그 심정이신 것입니다. 요구를 들어주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기뻐하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하나님이 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은 어쩌면 백성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재판관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백성들이 사무엘 자신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리더십에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은 곧 자기를 거역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단순히 사무엘 개인에 대한 어떤 도전, 권위에 대한 도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원치 않는 그런 문제로 하나님이 파악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시겠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reject 했다. 거절한 거죠. 버린 것입니다. 다른 데서 이제 forsake 이렇게 이제 내버린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이 버렸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한 번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인용하면서 한 번 그래서 성경에 두 번 이렇게 이제 강조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세우는 이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을 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인간 왕을 요구하는 마음 이렇게 정하고 지금 말씀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인간 왕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인간의 처음 상태로 조금 잠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처음 상태,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은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담이 가진 중요성 중에 지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다. 아들이면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대변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그 권위를 동등하게 갖기 때문에 대변하는 그러한 자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아담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왕이었다. 아담이 정말 왕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려고 하는, 만드시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지배하게 하자. 이렇게 하시고 이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게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인간을 제외한, 물론 영적인 존재도 제외가 되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이 지구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렇게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아담은 결코 다른 사람, 동일한 어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왕으로 창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다 왕인데 누구에게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냐면 다른 인간을 향해서 왕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을 향해서 왕권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지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죄의 결과예요. 타락의 결과이지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인간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모든 인간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계획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자신에게 부여된 이 권리와 특권을 남용했습니다. 이 자유를 남용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왕권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의 자격도 박탈되었고 왕권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이 가졌던 그 왕권 이것이 마귀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의 왕권이 마귀에게 넘어갔다고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있지요.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주리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나오지요.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먼저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는 장면 중에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걸 다 보여줬어요. 왕국의 권능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게 경배하면 이걸 다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 하는 말이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그러니까 그 왕국의 이 권능과 영광이 내게 넘겨져 있다. 마귀 자신에게 넘겨져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이 말에 대해서 이게 틀렸다고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거절을 하신 것이지 이 마귀의 진술 자체를 잘못됐다고 그렇게 책망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주장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의 자격과 왕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이 왕권, 이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간 것이냐면 일시적으로 지금 마귀에게 넘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귀를 일컬어서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이 세상의 지배자가 누구냐, 통치권을 누가 행사하냐, 마귀가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 이래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이래로 이제 아담이 이제 다산하고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이제 번성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인간들 사이에서 한 인간이 모든 인간 위에 높여져서 다른 모든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즉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지금 창세기 10장 8절부터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보니까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더니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니므롯, 이제 여러분이 세상 세속 역사 책에서 보면은 이제 님로드 이렇게도 이제 많이 표기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님으로지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님으로 같다 하였더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이며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킹덤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니므롯이 왕이 되면서 그의 왕국을 형성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니므롯의 이 왕국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이 왕국이 신할 땅에서 이제 바벨에서 바벨 탑을 이제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력한 인간 왕을 가진 인류는 그 힘으로 자신들의 창조주이자 실제적인 왕이신 그 하나님을 더욱 또 잘 섬기고 경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더라.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신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여기 신할 땅이 지금 아까 니므롯의 왕국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벽돌을 구워서 그래서 탑을 쌓자 이렇게 된 것이죠. 4절에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이 모든 탑을 쌓는 문화, 우리도 뭐 다보탑이니 석가탑이니 이런 탑을 쌓는 이런 문화,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전통, 이 첨탑을 세우는 이런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의 시작이 바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원래 하나님은 인간이 한 곳에 모여 살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땅 전체에 퍼져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 콩나물시루처럼 모여 있으라고 원래 그렇게 의도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 없는 이 인간들, 그리고 또 이 전 인류 전 세계적인 그 노아의 그 대홍수를 경험한 그 인류가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경배하려는 쪽으로 나가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이겨보려는, 극복해보려는 그러한 시도로서 지금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 없을 것 같은 그 이 높은 탑, 거대한 탑을 쌓아서 거기서 이제 살아남기를 이제 원했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뭉치자. 지금 유엔을 결성한 것이지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8절에 보니까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의도셨어요. 널리 흩어져서 사는 것. 그래서 이 인간들이 번성하면서 한 인간이 다른 모든 인간 위에 높여서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는 쪽으로 나갔냐? 아닙니다. 그 모든 다른 인간들을 선동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인간 왕의 중요한 어떤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제일 처음에 그 단어가 어떻게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성경이 앞으로 이제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대표로 보여준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간의 그 왕국, 인간이 세운 이 왕국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 사이에서 강력한 자가 등장해서 다른 모든 인간들을 지배하는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사무엘기 상으로 돌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 그렇다면은 허락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왕에 대한 지침을 주십니다. 왕이 어떠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규범을 주시는데 여기에 8장 9절에서부터 보시면 사무엘기상 8장 9절에서부터 보시면 저희가 7절까지 읽었었죠. 9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되 그들에게 위엄 있게 단언하고 그들을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을 그들에게 보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을 요구한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을 고하여 이르되 너희를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이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들을 자기와 자기 병거를 위해 지정하고 또 자기 기병으로 삼으리니 몇 사람은 그의 병거들 앞에서 달려가리라. 또 그가 자기를 위해 천인 대장들과 50인 대장들을 지정하고 그들을 세워 자기 땅을 갈게 하며 그러니까 왕의 땅을 갈게 하며 자기의 그 왕의 수확물을 거두게 하고 자기의 왕의 전쟁 무기와 병거와 기구를 만들게 하리라. 또 그가 너희 딸들을 취하여 과자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빵 굽는 자로 삼으리라. 또 그가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을 취하되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주며 또 너희 씨와 포도원의 10분의 1을 취하여 자기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주고 또 너희 남종과 여종과 가장 아름다운 청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하게 하며 너희 양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되리라. 자, 너희가 그의 종이 되리라. 한 인간이 다른 모든 사람들 위에 높아지게 되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인간, 한 인간에게 종이 된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종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인간이 인간 왕을 요구할 때 그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이냐. 모든 인간이 한 인간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르짖을 터이나. 그렇죠. 그 종살이의 상태가 너무 힘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하고 부르짖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잘 아시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그날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들이 요구했으니 하나님이 그때 가서 너희가 취소해달라고 해도 그건 취소 안 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리이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자신들이 아 이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이구나 하고 빨리 이것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패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한 인간이 다른 인간들 위해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될 때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한 인간이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모든 인간을 착취하게 되고 억압하게 되고 학대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은 다른 인간들 위해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군림하게 될 때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냐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듯한 자기가 신이 된 듯한 그런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게 될 때, 철저하게 지배하게 될 때 그것보다 더 큰 쾌감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 식물을 내가 재배한다거나 동물을 길들이고 그들을 지배하는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된 듯한 그러한 쾌감을 인간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이 권력을 가지고 다른 모든 인간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인간 창조의 목적은 인간이 모든 만물에 대해서 왕이 되는 것이었지만 그런 것이었지 한 인간이 다른 인간들을 위해 높아져서 왕이 되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타락한 인류가 이렇게 그 인간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국가들을 형성해 나가는 이러한 와중에 하나님은 뭘 하신 것이냐면 하나님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번성하는 인류를 특별한 민족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한 민족, peculiar people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민족으로 그렇게 이제 삼으시고 이 민족은 그러면은 어떻게 다스려질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러한 이 민족으로 그러한 국가로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 위에 높여져서 한 인간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 위에를 통치하는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이게 원래 하나님의 아담 창조의 목적이셨고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출을 받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거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친히 거주하시면서 그렇죠? 성막을 통해서 친히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이 왕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뭡니까? 모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들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물론 모세와 아론이 리더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세계로 대표되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같은 그러한 왕권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기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인 듯하게 그렇게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리더십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리더십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리더십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기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시도록 하는 그러한 리더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세세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서 그것을 단지 대행하는, 이행하는 그러한 자로서의 리더십을 행사했던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어서 이제 이 재판관들, 사사들이 세워졌을 때 재판관들 또한 똑같은 개념의 리더십을 행사한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민족들의 왕과 같은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리더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내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시대의 이 말기에 이제 더 이상은 그러한 방식의 리더십에 만족할 수 없다고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은 인간의 실패의 역사인데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에게 기회를 줘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의 왕국이 그렇고 노아 시대의 세상이 그랬고 아브라함 시대의 세상이 그랬고 지금 이제 이 여기 와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인간의 선택, 지금 하나님의 리더십을 버리고 인간 리더십을 요구하는 이 선택이 이게 지금 잘못된 선택인 것을 이제 인간이 매번 이런 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선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 왕을 요구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인간 왕을 요구하는 마음. 이것은 먼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마음. 보는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는 것. 보암직한 것. 그렇죠? 보암직한 것. 이게 지금 선악과의 유혹이었죠? 눈으로 보는 것. 보여지는 것에 대한 집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러한 권력, 그러한 어떤 파워,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 왕은 그 왕권이 강력할수록 그 파워가 강력할수록 자기 자신에게 그 권위와 권력을 주신 그 하나님 위에 있는 그 권세이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은 어떻게 되냐면 권력을 가진 그 인간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워를 가진 막강한 파워를 가진 그 인간 자체에 집중하게 되고 그 인간을 숭배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은 세속 역사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파라오가 그런 식으로 행했던 것이고요. 로마의 모든 황제들이 자기들을 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자기들을 향해서 짐승의 희생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한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심성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8장 20절인데요. 그리하여야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리이다 하니라. 자, 여기에서 이 말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모든 민족과 같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같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이교도들, 이방 민족들에 대한 그 이들의 그 삶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대단히 독특한 백성이고 정말 이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자부심을 가져도 부족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타락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일개 그 이방 국가들의 그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한다.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게 해달라.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는 늘 다툼과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과 다툼의 최종 해결자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인간의 권위를 더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권위하에 우리의 모든 분쟁의 판단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변덕이 많고 거짓말쟁이일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게 그것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재판, 우리를 재판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그 이전에 있던 재판관들, 사사들은 뭡니까? 재판관들이 물론 그 모든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이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들 스스로의 어떤 판단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판단을 대신 받아 전하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에 불과했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똑같죠.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을 자기 가슴속에서 꺼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부를 결정할 때 이것은 대제사장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통로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리더십의 한계는 거기까지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우리를 재판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재판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해주십시오. 원래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의 대장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특별한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이 슈퍼맨, 초인이 없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서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그런 전쟁에 하나님의 그 리더십에 순종하는 한 이스라엘은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타락해 점점 더 타락해서 이제 이 끝장에 다다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성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이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골리앗과 같은 자를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자. 거인을 달라는 것입니다. 초인을 달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의 싸움을 싸운다.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운다. 물론 자기들도 싸우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대리해서 자기들의 이 싸움을 주도적으로 싸워주면서 방어해주기를 원하는 심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리전쟁을 통한 대리만족의 심리인 것입니다. 대표선수를 뽑는 그러한 문제와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이 문제가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간 왕을 요구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 이 사람들 안 되겠네.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면서 우리 자신 또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 인간 리더를 원하는 심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교회에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강력한 목사님, 카리스마가 넘치는 목사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회중을 사로잡는, 휘어잡는 그러한 목사를 원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설교도 강력하게 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그냥 확 끌어잡아서 이렇게 가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구하는 심리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었다면 아마도 제가 저는 원래 이제 장로교인으로 있다가 장로교 이 장신대 신대원을 이제 가려고 준비하던 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러한 어떤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 저도 지금쯤 아마 대단히 그 영험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산기도도 좀 이렇게 좀 갔다 오고 40일 금식도 하고 이렇게 나무 뿌리도 몇 개 좀 뽑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뭔가 초인적인 그런 어떤 그런 리더십을 키워가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게도 그런 기질이 조금은 있습니다. 제 이 기질 중에 제 이 기질 중에 그런 어떤 그 이렇게 강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를 뭐죠? 나중에 그 청소할 때 애들 청소할 때 관리하라고 이렇게 이제 조금 지정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마대자루로 애들을 이렇게 청소 안 하는 애들을 때린 적이 있어요. 제 안에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을 제가 목표로 했다면 그렇게 갔을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짐승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강력한 왕을 요구하는 심성,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강력한 목사를 원하는 그 심성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인간을 추종하고 따르고 그 인간에게서 칭찬을 듣고 보상을 받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이 신앙을 대표선수, 종교적 대표선수인 이 목사가 대신 살아주기를 원하는 그 심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 전쟁을 대신 치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전쟁을 대신 치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교회 와서 헌금바구니에 돈 집어넣어주고 박수 쳐주고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해주고 나는 구경꾼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믿음 생활을 살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을 구하는 심성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카리스마가 넘치면 넘칠수록 대리만족을 얻으면서 아 나도 믿음 생활을 저렇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이기면 백성이 이기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위치는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영웅을 숭배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습니다. 마치 그 내가 어떤 영웅을 숭배하고 그 영웅을 내 영웅으로 삼으면 나도 영웅이 된 듯한 그 영웅과 비슷해진 듯한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강력한 인간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 오늘의 설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초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어떤 초인, 모범이 되는 초인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가는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리더는 아무리 훌륭해도 리더십이 강력해질수록 부패하고 변질되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너무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목사들 중에서도 그 규모가 커지고 권력이 커지고 한 주에 들어오는 헌금의 액수가 커질수록 얼마나 쉽게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지를 우리가 너무 자주 보지 않습니까? 인간 리더는 권력을 남용하기 쉽고 하나님의 백성 위에 군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도 이 감독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 내의 이 감독자들, 장로들, 목사들, 목양자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럴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경고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왕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은 본래 저 시계가 멈춰 있는 거죠. 예, 계속 저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예. 인간은 본래 이 세상, 즉 지구를 지배하는 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은 왕권은 마귀에게 넘어가고 인간은 오히려 마귀와 죄의 노예,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심성은 인간에게 원래 부여되었던 이 왕권을 잘못 사용해서 그래서 피조물들에 대해서 행사해야 할 이 왕권을 인간 위에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의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천년왕국 때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년왕국 때에 왕이 된다는 것은 아담에게 부여되었던 그 왕권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인간이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토록 평생 동안 기회를 줬어도 그 기회를 거부하고 왕이 되기를 스스로 거절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실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이 심성, 이것이 원래 그 아담에게 부여됐던 이 왕권을 잘못 사용했다 그랬고,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심성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어떤 한 왕을 세워서 자기 스스로가 종이 되면서 그 왕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강력한 왕을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었던 것처럼 강력한 어떤 내 믿음의 어떤 모델이 될 어떤 그 인간을 세우는 것, 그게 목사가 됐건 뭐 선교사가 됐건 뭐 신앙의 위인이 됐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어떤 인간의 어떤 강력한 이 리더십의 모델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이 심성은 불신앙입니다. 물론 그들로부터 어떤 도전을 받고 배울 수 있어요. 거기까지여야지. 그것을 지나쳐서 마치 그들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들 밑에 있으면 나도 그들과 동일한 어떤 이 성취를 한 것처럼 착각하는, 대표 선수를 뽑아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가 이란을 이기면 내가 이긴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그러한 대리 신앙, 대리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심성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그 전쟁을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믿음으로 섬기고 그분과 따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인간 왕을 은연 중에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우리의 이 믿음의 전쟁을 내가 싸우기를 원하시지, 왕을 세워서 왕이 대신 싸우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하나님께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